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사실 기록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목적이 더 큽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설득시키려는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을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설득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서 당시 아구스도 황제와 헤롯 왕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와의 긴장 관계를 부각합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익숙한데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시저 어거스터스가 내리는 영은 칙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닥트린이라고도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한마디로 로마법이죠. 식민지 백성은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토론할 수 없습니다. 협상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복종해야 합니다. 제국의 요구에 저항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냥 황제에게 충성하고 순응하고 고분고분했다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엔 없지만 같은 저자인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는 초대 크리스천들이 로마의 칙령에 불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우리들 눈에 발견되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호적이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등장합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1절, 3절, 5절. 이 호적은 처음 한 것이라. 2절. 호적이라는 말, 아포그라페이 속에 그라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글쓰기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write down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문서 창고에 기록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그 동네에서 웅성웅성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에 복종해야 하는 헤롯의 관원이 방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식민지 백성은 모두 센서스에 응하라는 황제의 칙령입니다. 요셉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해야 합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복자 로마는 그런데 신경 안 씁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쟁기질로 땅 파고 가래질로 흙 날고 김매기로 잡풀 뽑고 랏질하여 추수하고 활쏘기로 짐승을 잡아 먹고 삽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걸쟁이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죠. 글을 읽고 쓸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글 쓰거나 읽어주면서 벌어먹고 삽니다. 일반 사람들이 글을 쓸 일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붓을 들어야 할 경우는 사인할 때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른바 오랄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요. 글 대신 말로 주고받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무슨 적을 것이 거의 없는 삶입니다. 호적하라는 경우처럼 국가가 강제로 write down, 사인하는 것, 사인시키는 것 말고는 문자를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센서스는 그러니까, 그러나 단순히 사인하고 끝나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명부에 기록되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센서스에 저항하라는 숨겨진 단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글 쓰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배층 로마에 대해 심정이 복잡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제국이 왜 센서스를 실시하는가? 네. 인구 수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죠. 구체적으로 국방과 납세입니다. 나라 살림살이에 세금이 필요하고 전쟁 수행하려면 병력이 필요합니다. 제국이라면 식민지 백성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입니다. 영어권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성경 번역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여기에 write down, 호적이라는 말 대신 tax, 납세라고 노골적으로 번역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식민지 백성 유대인들이 모르는 척 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세금으로 번역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금을 뜯어가는 칙령을 바란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펜떼 잡을 일 없는 유대 양민들의 삶의 영역이 로마 정권에 납세하고 부역하는 삶의 영역으로 소집되는 슬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국방과 납세의 의무가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배층은 납세를 거부하고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이슈는 센서스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 11절에서 13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갓 선지자 앞에서 다윗 왕은 칼로 맞을래? 가뭄을 맞을래? 전염병으로 맞을래? 선택을 해야 할 궁지에 몰렸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어떤 일 때문입니까? 센서스를 다윗이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하 요압 장군은 조심스럽게 다윗 왕에게 항의했어요. 내주 왕께서 왜 이런 일을 원하시나이까? 지혜롭지 못하다는 뜻이죠. 센서스는 미친 짓이라는 신하의 조롱입니다. 그렇지만 센서스는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그 센서스는 악한 행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역대기 기록에는 인구조사 센서스가 사탄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센서스는 악한 의도가 담긴 행위일 뿐입니다. 센서스 실시 결과 나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대가를 치러야 했죠. 결국 다윗은 실시했던 센서스 제목에 가장 가볍다고 생각되는 형벌, 사흘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게 된 끔찍한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라고 하신 것 보니까 정말 아까운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가혹한 형벌, 이제 하나님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센서스가 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국가 경영 방식에 도전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왕이 마음대로 백성을 센서스로 분류하고 취합하고 징발하고 심지어 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착취하는 악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성탄절 스토리로 돌아가 볼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의 센서스에 참여함이 무슨 의미입니까? 요셉은 제국의 통계에 들게 되었습니다. 납세자 갈릴리 사람 숫자 하나에 추가된 것입니다. 단지 아기들 이름이 헤롯 왕의 손아귀에 지어졌을 뿐입니다. 무슨 선한 것이 있었나요? 없었죠.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센서스에 참여하는 순간 국가, 즉 헤롯의 살해 위협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신해야 했습니다. 애굽으로. 국가가 명하는 센서스 참여는 이렇듯이 위험합니다. 우리 주위에 undocumented라고 하는 불법 체류자들 어딜 가나 존재하지요. 저들은 센서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알면 안 됩니다. 체포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득 신고가 없으니까 범법자로 남습니다. 혹시 세상이 전쟁이나 사회 혼란으로 어지러워지면 사람들은 관공서를 섭격하고 납세 명단을 불태웁니다. 납세 기록이야말로 국가가 공격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취약 계층을 추적하는 원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납세 문서 파일을 없애는 것은 반역이요, 저항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한번 호적으로 등재되어 국가가 가지게 되면 지울 길 영원히 없습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소소한 삶의 스토리에 또한 관심 없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신고하러 간 나사렛 출신 한 촌부가 어떤 이름을 가졌고 어떤 가족 형편이고 직업이 무엇이며 그 나사렛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국가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그것과의 관계일 뿐입니다. 당시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로마 체제 하에서 그저 it, 그것일 뿐입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죠. 당신의 이름이 유명세를 타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요, 요즘은. 그게 아니고 나머지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 범인들은 그내 이름이 어떻게 취급됩니까? 그냥 통계 숫자 하나로 끝입니다. 이 점을 감안할 때에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왜 존재합니까? 메타포로서 교회 센서스에 참여해서 세례인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 목사님이 이름을 묻죠. 그 이름으로 새 사람, 새 존재가 되는 순간이요. 엄청난 축복의 순간입니다. 교회 공동체 센서스에 참여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례 교인 명부에 올려진 이름은 그래서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교회에서는 나와 너는 단순한 통계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각자 고유한 이름이 세례인의 명부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문맥에서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들을 수 없습니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세례 명부라는 문맥에서 볼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얼굴을 대면하는 공동체입니다. 센서스 사인 하나로 거치는 것이 아닌 말로서 삶을 나누는 오랄 공동체임을 고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단순한 통계 수치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하면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에겐 로마 제국의 강압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여정이었고 예루살렘을 접수한 로마 제국이나 헤롯 관원들에겐 한 사람 요셉이 사인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마을에서 일어나는 분위기, 센서스 호정령에 따라 움직이는 요셉과 마리아, 아우구스토 황제와 헤롯 왕 같은 국가 권력이 요구하는 센서스를 피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은 교회여야 합니다. 저들이 세례교인의 명부에 들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사람을 단순한 통계 수치로 축소를 거부하는 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교회가 하늘나라의 모형이라면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는 세상의 재앙을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한답니다. 칼이라는 전쟁, 가뭄 같은 기근, 그리고 팬데믹 전염병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세 재앙은 우리의 죄악으로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입니다. 공통된 특징은 우리 스스로 이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첫째, 우리는 팬데믹을 맞았습니다. 둘째, 우리는 큰 선거를 치렀습니다. 둘 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전염병은 하나님 형상의 인간을 비인간적인 숫자로 축소하고 제국과 왕국의 통치를 위해 징수하고 징발하고 징병하여 통치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음이 마땅합니다. 선거 역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선거로 통한 통치자를 뽑기도 하지만 반면에 나쁜 통치자를 갈아치우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팬데믹과 선거의 2020년을 보내는 우리는 첫째로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인식하십시다. 둘째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돌이키십시다. 본문 16절을 읽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하나님도 돌이키신다는 것이죠. 뉘우치신다는 것이죠. 흔히들 10년 개발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접종 가능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사 아직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인으로 저는 보입니다. 새해 우리는 백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전염병에 대해 또렷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인류는 지금 팬데믹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자비하심으로 이제 예방주사가 나왔습니다. 모두 맞으려면 물론 한국과 미국이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하겠지만 재앙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고통과 멸시와 허감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기쁨과 빛을, 소망을 맛보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팬데믹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선거를 치르게 하셔서 2020년을 악몽과 같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상처가 깊은 한 해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신 하나님이 돌이키사 치유하시고 새롭게 리바운드 할 수 있도록, 도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며 주 안에 감사와 찬송과 회한과 회개가 넘쳐나며 결국은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